우리 시간에 한번 서로 한번 이 시간 인사 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에 시원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눠주시다. 올여름에 시원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날씨가 무덥죠? 올여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원한 은혜 주십니다. 미국 알라바마 주에 톰슨이라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작은 학교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출석부를 보니까 장기결석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바비 로저스입니다. 너무 오래 결석했기 때문에 출석부에서 그 이름을 지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이 바비 로저스를 아는 애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이요? 집이 엉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바비 역시 이렇게 어린아이가 술을 먹고 취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바비 안녕, 내가 새로 부임한 너희 담임선생님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비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바비야, 나는 내가 학교에 나와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갑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이렇게 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계속합니다. 쉬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바비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소원이 있다면 바비야, 내가 출석부를 부를 때 와가지고 선생님 바비 여기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한번 듣고 싶다. 그리고 또 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드디어 바비가 학교에 왔습니다. 선생님이 출석을 부릅니다. 이렇게 톰 그리고 또 제인 부릅니다. 그리고 바비 로저스 부르는데, 네 선생님 저 여기 왔어요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수업을 다 마치고서 종례의 시간에 달려갔습니다. 바비에게 달려가서 안아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비야, 너무 반갑다. 너 지금까지 공부 못해가지고 따라가기 힘들지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다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바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은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아, 이 아이가 인내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보았어요. 그런데 바비 아버지 하는 말씀이, 선생님, 바비가 큰 중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앰뷸런스가 와서 실어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비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간암 말기에 걸려 있었어요. 살아갈 길이 얼마 남지, 살 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병문안 간 어느 날 바비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비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바비는 이야기해요. 저는 선생님, 제 병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저를 위로 안 해주셔도 돼요. 다시는 학교에 못 갈 것 같네요. 이때 선생님이 말합니다. 바비야, 너는 학교에 못 올지도 몰라. 그렇지만 이건 알아둬라. 너나 나나 우리 모든 언젠가는 죽게 되지. 그런데 바비야, 천국에 가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출석 부른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출석을 부르신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출석 부르실 때 나는 내가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걸 듣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비가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요. 그래,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게. 예수님은 바비야, 너를 위해서,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다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분이야. 내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너에게 생애 최고의 선물을 줄 거다. 천국을 주실 거야. 너의 아빠도 그걸 주지 못했잖아. 너의 아빠도 너를 잘 양육해 주지 못했잖아. 내가 이렇게 학교 오지 않냐고 방황하는 것, 아빠도 그걸 감당해 주지 못했잖아. 아빠는 그 선물을 줄 힘도 없었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이런 선물을 준 사람이 누가 있었니? 내가 선물 받아본 기억이 있니? 아니요, 없어요.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너에게 천국이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실 거야. 저 그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함께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비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선생님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에게 3주 정도 지났을까요? 다시 이 바비의 아버지가 연락을 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이 죽으려고 해요. 이제 막 숨이 끊어지려고 해요. 빨리 와주세요. 선생님은 열심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바비가 거의 무의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집을 나갔던 엄마도 돌아와 있고 그리고 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손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소중한 당신의 아들을 받아주세요. 구원함을 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근데 이때 무의식 중에 있던 바비의 입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렇게 숨이 멎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비는 많은 것을 다른 친구들처럼 정상적으로 누리거나 살거나 또 엄마 아빠가 주는 애정의 선물들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는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요, 그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천재 편지의 첫 장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리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이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사람을 이끄는 매력, 아름다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들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이 있는, 매력 있는 사람을 향해서 카리스마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엔 그 카리스마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있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이 카리스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리고 더 많이 사용한 것은 바로 선물로 사용했습니다. 카리스를 선물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받은 은혜, 그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 이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부르심의 은혜.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곧 택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쫓아다니시면서 지명하신 거예요. 구애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바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았죠. 부르심을 받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1차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원래 아브라함, 이 사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의 사람입니다. 구 바벨론, 신바벨론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느부갓네살에 나오는 바벨론이죠. 그런데 구 바벨론, 그 옛날에 바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 영향권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열방의 아비로 삼으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수가 많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야비한 사람입니다. 그가 위급해지면, 생명의 위협이 닥칠 것 같으면 자신의 아내도, 동생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해 주신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또한 그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또 이 여인은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성문이었던 바로 여리고성의 창기였던 라합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라합을 택하셔서 비록 그 여인이 정결한 자는 아니었지만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만들고 바로 그렇게 승리하게 하는데 귀하게 결정적으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택함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을 사랑하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로 그 절대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함으로 구원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가 믿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은 거예요. 택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역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그 부르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함 받았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 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택함을 받았다. 여러분 한번 우리를 자신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렇죠? 이 죄인인 것은 내가 알고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알고 주님이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해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깨끗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 없어요. 누가 나의 깨끗함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제 의의가 높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개 이러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상대적이어도 낫지. 좀 부족한 사람, 좀 연약한 사람, 이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삶의 질이 좀 높지, 의롭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상대적인 것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마을에 나쁜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악랄한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저놈들 언제 죽나? 막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그 큰 형이 첫째가 죽고 말았습니다. 둘째가 이 나쁜 놈이 정말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던 이 사람이 그래도 형제애가 있었는지 장례를 치러주고 싶은 거예요. 장례를 좀 치러주십시오. 누가 옵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심지어 목사님도 안 갔어요. 그러자 이렇게 합니다. 만달러를 내겁니다. 자, 만달러를 줄 테니까 오시오. 그래서 제발 한마디, 너무 불쌍한데 성자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 형님에게. 그럼 만달러 주겠습니다. 그 옛날 만달러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나서지 않습니다. 성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그렇게 형님이 가는 길에 좀 위로 좀 해주십시오. 만달러 드릴게요.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 용감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진짜 나갔어요. 장례를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한 영혼이 죽었습니다. 다들 모여가지고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다들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참 죄를 악질로 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동생보다는 성자였습니다. 네, 동생보다는 성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다면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사실 깊이 생각해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은 들킨 죄인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들키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죄인의 괴수인 내가 구원 받았다 이렇게 늘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바로 교제의 은혜입니다. 구절 말씀 보면 이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을 도대체 왜 부르셨습니까? 교제하고 싶으셔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교제에는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품이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사랑과 공의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 아담 만드시고 아담과 교제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인 건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내용이 뭔가요? 첫 번째, 하와를 주신 것입니다. 하와를 아담에게 주셨다는 건 그건 굉장히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시고 그를 교제를 초청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오죽했으면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너무나 이쁜 거예요.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이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경쟁할 여자 상대가 없어요. 오로지 그냥 하와입니다. 최고의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제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나눠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바로 동산에 있는 모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한 모든 것을 먹게 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교제하시면서 바로 이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99.99999 계속 그 퍼센트에 그걸 다 가지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아담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짓는 것, 동물의 이름은 다 아담이 지었는데 아담이 짓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담은 그 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어떤 성품들 또 하나님에게서 가지고 있는 뜻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 의도를 사실 아담도 알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알았으니까. 나를 위해서 먹지 말아라고 하셨던 것, 이것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 진심을 오픈해 주셨습니다. 다 알게 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어떻습니까? 그 진심을 외면하죠. 외면하고 맙니다. 왜 외면했을까요? 알고 있었지만 탐심이 자극했습니다. 하와가 여보 이거 먹어봐요 했을 때 그것이 여자의 젖만 속아서 먹은 거 아니에요. 하와 때문에 먹은 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나 모든 죄악을 이 여자에게 다 돌려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졸한 남자가 누구입니까? 모든 잘못을 여자 핑계 대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회개합니다. 이 남자들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의 마음 안에는 평상시부터 저거 먹으면 정말 한행까지 되지 않을까, 저거 먹으면 정말 어떻게, 정말 너무 먹고 싶다, 계속해서 마음에서 갈등이 있었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차에 하와가 먹으라 그러니까 옳겠냐고 먹은 것이죠. 한순간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 다시 말해서 나쁜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그 사람, 계속 그것이 품고 있으면 쌓여서 그 안에서 악이 나온다, 범죄를 선택하게 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에 근거를 둔다면 아담이 이미 그 마음 한구석에서 욕심이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제를 계속 나누시는 하나님, 아담에게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교제를 끊지 않으세요.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느냐?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가죽옷을 입히셨다. 이것은 뭔가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뭔가 죽였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희생이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희생시키셨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아담과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실제로 그 근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자식들을 낳죠.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제 끈이 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담처럼 실패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나눴던 사람,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왜 사귈 때 얼마나 그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이 큽니까? 서로 다른 환경의 그 사람을, 또 남자를, 또 여성을 그렇게 서로 알고 그 환경들을 알게 되어지고 또 어떤 문화 속에 자라는지 그 알고 알아가는 게 굉장히 그 즐겁지 않습니까? 예. 참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전 이러한 것들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어려서 목동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또 동물들을 또 양들을 지키게 되어지고 동물들과 싸워 이기게 되어지고 이런 건 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나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자꾸 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이 알아가는 기쁨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크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너무 좋아요. 마치 연인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계속 만나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교제하며 알아가는 기쁨이 컸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러분 어때요? 다윗도 어때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때로 인간인지라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밧세바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사야서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눈물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멸시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뼈가 꺾이는 고통이 있지만 용서하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깊은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거룩성의 지성소에 늘 나아갑니다. 그러나 때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평상시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용서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교제의 은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제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교제를 통한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영적으로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풍족함을 경험합니다. 말에 언변에 있어서도 지식에 있어서도 그리고 은사에 있어서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풍족한 은혜를 경험해요. 이것은 영적인 은혜들을 의미합니다. 지식도 단순한 말과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과 그 은혜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이런 능력들을 풍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견고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견고케 하시는 은혜. 그것이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시몬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주님이 부활을 하셨지만 자기와 주님과 해결해야 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그러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고 또 낙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다시 어부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차에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근데 또 책망도 안 하시네. 질문만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야, 너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에 죽어준 사랑, 너를 다 용납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렇죠. 베드로는 주님, 저 그 사랑 아닙니다. 저는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선생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의 사랑으로 정도, 그 정도로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또 주님이 질문합니다. 시몬, 너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대답합니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헬라어 성경 보니까 세 번째는 그래,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래, 필레오로 사랑하니? 네, 제가 필레오로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여기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주님의 위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래, 내 양을 먹여라. 괜찮아. 내 양을 먹일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견고케 해주겠다. 주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견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은 우리를 흠이 없도록 책망할 것이 없도록 견고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와 상관없는 견고케 하심이에요. 우린 되게 그럽니다. 나의 의를 생각해서 야, 이게 주님 앞에 가면 이거 내가 부끄러워서 죽을 텐데 큰일 났다. 나의 구원은 정말 확실할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를 받으신 주님, 그의 작은 사랑을 받으신 주님, 그를 책망치 않으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케 세우신 주님이 우리 역시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그의 아내에게도 말합니다. 여보, 주님을 기억하시오. 그렇게 더욱더 견고케 되어졌어요.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관 중에 몇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우연으로 보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우연으로 보는 거예요. 다 우연이에요. 이 세상이 생겨난 것도 우연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도 우연이에요. 소위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가 좋아가지고 생긴 거예요. 그런 세계관입니다. 둘째로는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다. 원리가 있다는 세계관이에요. 원리가 있다. 이 원리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단지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그래서 선하게 살면 복을 받아요. 악하게 살면 벌 받아요.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은혜의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은혜의 중심의 세계관. 이것은 모든 것을 내가 은혜로 보는 세계관입니다. 아, 이것은 나의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들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정말 소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은혜의 영역을 더 넓혀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올 여름도 시원하게 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서 이것도 감사하고요. 하나님, 저것도 감사합니다. 또한 더 큰 은혜를 주님 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의 기도를 또한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십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부족한 할지라도 주님 나를 견고케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택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제하시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부족할 때도 나를 용서하시는 내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우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을 승리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는 참으로 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올 여름도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